오늘 말씀은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이라는 타이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본 항목이 예수에 대한 기독론의 항목이 시작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과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고요.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첫 번째 파트에 속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우리 전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근자의 우리나라 교회의 부패한 상태를 감안할 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활이 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확지하고 그 진리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한번 설교 들은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으로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와 같은 화해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요점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화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해를 하신다는 것은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죠. 반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화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온 우주와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었고 가장 가깝고 또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과 반목관계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런 불화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는 진로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장 비극적인 진술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과 긍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진로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주에 있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를 포함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없어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의 진리라도 바르게 깨달았더라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불화를 계속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과 또한 원수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왜 불화가 됐냐? 그 원인은 뭐 두말할 아이도 없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본성으로 그 본성 자체가 죄에 붙잡혔어요.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다가 사라집니다. 물론 뭐 세상에는 종교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영향을 받은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참신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들의 욕심에 따른 인조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안티가드의 정신을 품고서 세상에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죄와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력해요.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고한 입장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출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복음의 골짜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진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에서 다 다행스럽게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본질상 진로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진로의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와 같이 큰 화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것을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냥 죽은 자의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니까 육체적으로 몸이 그냥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18절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15절에서 살핀 것처럼 그저 순차적인 의미에서 맨 앞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다룬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은 장자의 의미, 먼저 나신 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권과 가족의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들에게로 넘어간 거죠. 처음 난 자에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그와 같은 재산권과 가문의 통치권이 넘어갔듯이 이처럼 장자가 되신 먼저 나신 이로서의 예수님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부활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생명의 분배권이 그를 믿는 인류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그래서 먼저 나신이라고 그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소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하시는 대속의 사역의 효과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고 입증됐다는 것이에요. 환원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효과가 부활에서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또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 생명이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어간 인간들에게 넘어올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머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기 때문에 자기 몸에 머리에 붙어 있는 이 몸을 다시 살리시고 그 몸에 부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고 공급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라는 것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하나 먼저 열리면 그 다음에 줄줄이 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줄줄이 부활을 한다는 뜻이죠.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머리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은 우리 모든 후손들도 다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에게 소속된 모든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으로서 세상에 보냈다면 혹은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도 인류의 머리고 예수님도 인류의 머리예요. 그러나 첫 번째 머리가 실패하고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의존된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인류의 머리로 보내시고 사람의 모습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새로운 인종의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머리에 붙은 우리 몸도 다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여 그 예수의 머리에 붙게 되면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육신적으로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뭐 부활주로 올 때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섬겨야겠어요. 그 이 의미가 너무나 심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직결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게 헤쳐보려고 하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보고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공부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를 믿은 지가 아마 대부분 상당히 되셨을 거예요. 뭐 처음 믿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대진리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핵심되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서 포장된 이 말씀의 진리를 성경에 담아놓았는데 거기 있는 신약의 27권 책 가운데 한 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깨닫고 그 진리에 내가 압도되고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를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하고 그 앞에 부복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 세상은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한 일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그 같은 진리에 감동된 하나님의 참말씀에 감동된 거기에 감흡한 나의 영혼이 거기에 압도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무슨 다른 종교보다 나을 게 뭐가 있으며 내가 그런 종교를 믿어서 뭐 하겠어요.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생동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적인 강한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을 넘어서 저 피안의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뚫어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도바울처럼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살았다 이거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견딜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내 영혼과 내 뼛속과 내 살 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확실하게 넘어진다면은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쓰러집니다. 교회의 사활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내가 커밋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또 자기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들로서 생동하는 영혼들로서 로열 파워를 체험하는 자들로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참여하고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비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부패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양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바라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에 투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올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르는 영광스러운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결코 경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가 의미하는 뜻을 내가 숙지하고 그 의미에 기반해서 진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새 생명을 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여러분 자신들을 투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 부패한 나, 부패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에 속한 타락한 인종 대신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으뜸이 되게,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 뭐 예수님이 신이시고 뭐 창조주시면 만물의 으뜸 되는 거 뭐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시의 핵심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는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은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외쳤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뭐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의미는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속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려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자기 죄를 위해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뭐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죄가 아닌 우리들의 남의 죄를 씌워서 죽게 한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무죄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이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으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것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들은 대개 뭐 항상 우리는 나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우선적인 관심이 우리 뭐 나 개인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사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것을 직결시켜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관심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우선권에 따라서 구원을 설명해 나가는 그것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은 뭐 내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느냐 하는 그것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만물의 으뜸으로 삼는다고 그죠. 그래서 인류 전체를 향한 나 자신의 구원을 향한 그런 관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그런 구원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달성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에이전트로 삼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한 창출하셨죠.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도 하셨고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뭐 나를 구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두시고 제일 먼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토탈리 커미티드 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투신을 하시고 아들의 명예와 이름과 권위와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으뜸이 되시고 예수께서 부활로서 구원을 성취하는 일에서 으뜸이 되시고 그렇게 붙어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에 있어서 으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산 자들로서 살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으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절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와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다시 말씀드려서 만물을 으뜸으로 삼는 그 일에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 백성 전체에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들의 구원이 거기에 맞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왕권과 주되심이 우리들의 구원과 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글쎄요, 그것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논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아들의 명예와 영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으뜸으로 삼시게 되는 만세지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같은 의지와 그 같은 뜻이 변치 않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도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가지신 선한 뜻을 조금도 변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맹세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삼으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한 증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이 변개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믿었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한 그 선언은 만 우주 앞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예를 걸고 아들의 영광을 걸고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내가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치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침례를 받았는지 이것이 아직까지도 궁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라는 것이 전혀 감이 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흘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와 그의 우리의 구원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보람이 되고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의 계시에 이 찬란하고 원대한 복음의 기초가 내 삶 속에 파운데이션으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재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미끼가 있고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내게 확실하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시들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행이 밀어온다 할지라도 남이 나에게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보좌에서 온 세계의 으뜸으로서 집권자로서 좌정해 계세요.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좌만큼이나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6절과 이 구절을 인용한 시부에서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좌는 여호와의 보좌는 영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좌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보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기도와 관련해서 사용할 때 오용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교인들이라면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보좌를 흔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고요? 혹시 보좌를 흔들어 보려고 시도해 보신 분 계세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매달리고 내가 잡아당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구를 한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는 보좌라면 그것이 어떻게 영영한 보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보좌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잡아당겨서 나의 기도로 나의 금식으로 나의 작정으로 나의 의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보좌라면 그렇게 해서 흔들어진다면은 그런 보좌를 믿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허약한 보좌에 앉으신 분을 구주로 믿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를 뭐 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의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물론 누가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라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릴 수 없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감사하고 하약하지 않은 영존하는 부동의 보좌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 보좌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글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기도문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있다면 훨씬 더 다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겸비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지. 그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무엄한 자세로 보좌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같이 극히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용하면서 기도 만능을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도가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론의 주제를 다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런 미천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기독론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도 경이롭고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탄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감사와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려면 해야 하지 않겠어요? 비상적으로 예수님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는 사실에 압도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감동된 그런 성도들로서 주의 영영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